B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를 밝힌 가운데 유엔 총회는 오늘 미국 등 18개 후보국을 새 회원국으로 선출하기 위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후보국에는 미국 외에 아르헨티나, 인도, 리투아니아, 카타르, 소말리아, 아랍에미리트, 카메룬과 에레트리아 등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미국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당시 인권이사회가 우방인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과 반감을 갖고 있고 미국이 요구하는 개혁을 외면한다는 이유로 탈퇴했습니다. 이번 표결은 어떤 후보국도 경쟁 없이 무난히 선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부 후보국은 자국의 인권 실적과 관련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루이스 샤르본느 유엔 국장은 경쟁이 없는 올해 양상은 국제적 선거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샤르본느 국장은 카메룬, 에레트리아,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국을 선출하는 움직임은 유엔 회원국들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사회의 근본적인 임무에 대해 진지하지 않다는 끔찍한 신호를 발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예루살렘의 영사관을 재개설하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런 방침은 미국이 최근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국가 해법 원칙을 재확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예루살렘 영사관 재개설은 팔레스타인 측과의 관계 강화 목적도 반영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중동의 항구적인 평화를 진전시키려는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간 전방위적 연대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예루살렘 주재 영사관을 폐쇄했고 영사관이 맡았던 팔레스타인 관련 업무는 대사관에서 대신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무력화된 이국가 해법 회기를 표명하면서 지난 5월 처음으로 예루살렘 영사관 재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국가 해법이란 1967년 그어진 국경선을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개별 국가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루살렘은 이에 따라 국제법상 어느 국가의 영토로도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원칙을 깨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고 텔아비브에 있던 미 대사관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오늘 미국의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을 해산했습니다. 기시다 내각이 출범한 지 열흘 만에 이뤄진 이번 결정으로 오는 31일 총선이 실시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부터 국민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며 선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제대로 호소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중의원 선거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인 2018년 10월 이후 4년 만에 치러집니다. 일본 언론들은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집권 여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할지가 향후 기시다 내각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야당들은 민주당이 집권했던 2009년부터 3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새 내각을 구성하는 데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어제 한 남성이 화살을 난사해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도 오슬로에서 남서쪽으로 85km 떨어진 콩스베르그 마을에서 발생했으며 용의자는 번화가를 돌아다니며 무차별적으로 화살을 쐈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발생 30분 뒤 체포됐으며 경찰은 지금까지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의자가 테러 조직과 연계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수사당국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국 경찰에 총기 무장을 지시했습니다. 이날 테러는 2011년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총기 난사 테러가 발생한 지 10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우익 극단주의자였던 안네레스 벨링 브레이비크는 오슬로 정부청사 앞에서 폭발물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77명이 숨졌습니다. 세계뉴스 김동윤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정입니다.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정보수장인 국가정보국장이 북한을 전통적인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미 공화당 의원들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비판하며 정치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 문제를 거듭 제기하면서 미한동맹의 북한 논의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 많고 함경도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16도, 낮 최고 11도에서 23도, 바다의 물결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정보수장인 국가정보국장이 북한을 전통적인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또 미국이 직면한 위협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제 문제와 국내 문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브리 헤인즈 미 국가정보국장은 13일 미국 변호사협회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북한과 대량살상 무기는 우리가 오랫동안 직면했고 여전히 상대하고 있는 전통적인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s most interesting is what is shifting, right? Like as opposed to, you know, threats that we've had for a long time that we continue to have, like, you know, thinking about DPRK o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헤인즈 국장은 하지만 미국이 직면한 위협 환경이 변하고 있다며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의 경계가 허물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세계화의 진전으로 이동이 빨라져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일어난 위협도 신속하게 미국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대유행병이나 테러 활동을 예로 들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신설된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대테러센터가 국내와 해외 정보를 모두 모아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은 정책 이반가들이 전체적인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종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이날 대담에서 현재 중국이 최대의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everybody puts China at the top of the list, and I think, you know, it's a kind of a, we call it an unparalleled priority, pacing threat, like all kinds of ways to talk about it. And it
모두가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꼽고 있으며 사상 초유의 위협, 추격하는 위협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인스 국장은 지난 4월 상원정보위원회 전세계 위협평가 청문회에 출석해 미 정보당국의 연례 위협평가와 관련해 미국에 대한 주요 위협국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영내 공격성과 사이버 역량, 경제적 힘을 거론하며 중국의 위협은 비할 데 없는 정보당국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고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불안정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북한의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공화당 의원들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비판하며 정치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사안에 따라 긍정평가와 비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치 맥코넬 미 상원 공화당 대표는 미국인들이 민주당이 만든 국경 위기와 물가 상승 위기에 맞서 싸우고 있는 동안 우리의 외교 정책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hile Americans contend with Democrats' self-created border crisis and inflation crisis, our foreign policy is in crisis.
맥코넬 대표는 최근 본회의장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비참한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남긴 미국인과 아프간 파트너에 대한 위험은 분명히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적국과 동맹국은 모두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간 참사로부터 동맹과 이익을 수호하려는 미국의 의지에 대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공화당 의원들은 내년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한 정치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비판의 대상이 된 주요 대외 현안은 아프간 사태와 러시아, 중국, 이란뿐 아니라 북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이날 본회의 연설에서 이런 비판을 뒷받침하기 위한 첫 번째 사례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Pyongyang is putting on another masterclass in how despots disdain the so-called rules-based international.
맥코넬 대표는 북한은 소위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폭군이 얼마나 경멸하는지를 또 다른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최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려 할 경우 뒤따를 대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씨 정권은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또 다른 탄도미사일 시험 도발을 예고하는 발언으로 연설을 끝맺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의 존 바라소 상원 의원도 지난달 말 본회의장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은 실패라고 주장하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바라소 의원은 북한은 우라늄 농축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의 아프간 철군 며칠 만에 탄도미사일 두 발을 시험 발사했다며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은 후퇴하고 우리의 적들은 진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공화당의 비난 공세에 바이든 행정부는 급속도의 아프간군 몰락은 예측하지 못했다면서도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했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아프간 철군 결정을 계속 옹호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철군 후 카불공항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사건 이후 나선 26분간의 연설에서 우리가 아프간에서 적은 비용으로 미군에 대한 위험이 적은 소위 낮은 수준의 노력을 계속했을 수 있다거나 그렇게 했어야 했다는 말을 들을 때 군복을 입은 이 나라의 1%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했는지 이해하는 사람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So when I hear we could have, should have continued the so-called low-grade effort in Afghanistan at low risk to our service members, at low cost. I don't think enough people understand how much we've asked of the 1% of this country who put that uniform on, willing to put their lives on the line in defense of our nation.
이어 전쟁에 대해 낮은 수준이나 적은 위험, 적은 비용은 없다며 아프간 전쟁을 끝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과 같은 지역에 대규모 지상군을 두지 않고도 테러리스트에 대응하는 군사적 기술을 갖추며 중국, 러시아와의 새로운 경쟁에 대응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둘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의원들과 달리 사안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과 접근법을 비판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된 아프간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간 정부와 군의 역량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아프간 철군이 아닌 다른 결정이 더 나은 결과를 낳았을 수도 있다는 견해에 대해선 회의적입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세밀하게 조율된 실용적 접근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후 정부의 접근법을 지지한다며 특히 단계적 접근법에 주목했습니다. 믹스 위원장은 지난 5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단계적 접근은 동맹국과 함께하기 때문에 실용적이고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고 마키 상원 의원은 맞춤형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핵과 탄도미사일 동결로 시작되는 단계별 과정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 문제를 거듭 제기하면서 미한 동맹의 북한 논의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종전선언 논의에 열려있다는 입장인 가운데 국무부 고위관리는 주한미군이나 미한 동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잘못된 인식을 북한에 주는 것이 미국의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수혁 미국 주재 한국 대사는 13일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사는 이날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해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미국을 방문 중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제안을 다시 꺼내든 이래 미국 정부는 관련 논의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은 9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종전선언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achieving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dialogue and diplomacy with
커비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과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북한과의 관여를 계속 추구한다며 종전선언 가능성을 논의하는데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종전선언이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추가 질문에 우리는 종전선언에 대해 열려있다는 점을 거듭 밝히며 하지만 비핵화 달성을 위해 북한과 외교와 대화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open to a discussion about an end of war declaration, but we are also committed to diplomacy and dialogue.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9월 24일 뉴욕 외신 기자 클럽이 개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시작점이 되어야 할지 아니면 비핵화 종료 후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 없이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인 의사가 없다면서 미국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We remain committed to achieving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e believe the best way to do that is through dialogue and diplomacy with the DPRK.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북한과 대화, 외교를 펼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노규덕 한국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노 본부장이 종전선언을 선포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구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우리는 이 구상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킨 모이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수석 부차관보도 9월 28일 미국 애틀랜틱 카운슬과 한국 국제교류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북한과 의미 있는 신뢰 구축 조치 모색에도 열려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모의 수석 부차관보가 종전선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종전선언은 신뢰 구축 조치의 한 방안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Moon's speech that he gave in New York about an end of war declaration is very similar to the speech he gave last year on that same topic.
램버트 부차관보는 9월 23일 미국 민간단체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종전선언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연설은 작년 연설과 아주 비슷하다며 이것은 같은 주제이자 문 대통령이 거듭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우려는 어떤 형태로든 주한미군 주둔이나 미한동맹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잘못된 인식을 북한에 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전술에 있어 동의하지 않으며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지만 전술에서 차이가 있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데려오기 위해 유인책을 제공하는 데 있어 미국이 더 빨리 움직이길 원하지만 미국의 접근법은 이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권국가를 대화로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다만 한국과 미국이 각각 다른 외교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려가 되겠지만 두 나라는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주둔이나 미한동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기내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의 입구에 해당하는 정치적 선언으로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도 아무 관계가 없다며 주한미군 주둔은 한미 양국이 합의해서 하는 것이고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한미가 필요하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2018년 4월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선언에서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북한도 2018년 9월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데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종전선언 논의는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번의 유엔 총회 연설 중 2018년, 2020년과 올해 등 3차례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13일은 유엔이 정한 재난위험 경감의 날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유엔은 취약국 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재난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매년 10월 13일은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유엔이 지정한 재난위험 경감의 날입니다. 유엔 재난위험 경감 사무국 UNDPR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 수십 년 새 각종 재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면서 사회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특히 큰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국제적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리카르도 메나 UNDPR 특별대표는 보고서에서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전체 공적개발 원조 ODA의 약 11%인 1,330억 달러가 재난관리 분야에 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메나 특별대표는 이 중 재난 예방에 55억 달러, 재난 대응과 구호활동, 재건에 각각 1,198억 달러와 77억 달러가 사용됐다면서 재난 예방에 책정된 55억 달러는 전체 재난관리 활동비의 0.5%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메나 대표는 전 세계 5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경제적 혼란을 야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예로 들며 이런 상황은 그동안 전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음에도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재난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개발 도상국들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매우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재난위험 경감의 날을 맞아 발표한 동영상 메시지에서 인류의 생명과 건강,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충분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저소득 국가들 내 부족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지적했습니다.
Just 24 hours advance warning of a storm or heat wave could reduce the entering damage by 30%. However, many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lack adequate early warning systems. And when disaster strikes,
폭풍이나 폭염은 24시간 전 사전 경고만으로도 피해를 30% 줄일 수 있지만 많은 중저소득 국가들이 충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재난이 닥치면 이들 국가들은 미흡한 의료 시스템과 인프라 때문에 훨씬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인다고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취약한 각국의 통치와 점증하는 빈곤, 무차별적으로 급속화하는 도시화 등이 모두 재난 위험과 상호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구축하고 더 많은 생명과 굶주림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UNDRP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93개 나라 가운데 절반 정도만이 다중위험 조기경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매년 태풍과 홍수 피해를 크게 입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재난관리에 필수적인 조기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 계획 평양 사무소장은 앞서 VOA에 북한이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사회 기반 시설 개선을 꼽았습니다. 재해 대응에 책임이 있는 중앙과 도, 지방 단위 차원에서 모두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조기 경보를 중앙정부에서 발령하면 도와 지방 단위에서 대응 조치를 내리고 대비에 필요한 물자를 해당 지역에 보내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소바주 전 소장은 말했습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또 북한은 평양과 같은 대도시 이외 지역에는 라디오 등 통신망이 갖춰져 있지 않아 재난 관련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재난감축센터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9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로 꼽힙니다. 2019년 발생한 가뭄으로 북한 주민 1,010만 명이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2,500만 인구를 기준으로 주민 1,000명당 395명이 피해를 본 겁니다. 홍수로 인구 1,000명당 122명이 영향을 받아 2위를 기록한 이란과 비교해 3배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북한은 유엔의 재난위험관리 순위에서도 전 세계 191개 나라 가운데 39번째로 대비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2004년에서 2018년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주민 660만 명이 타격을 받았고 지난 20년간 자연재해로 연간 국내 총생산의 7.4%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유엔은 특히 북한의 자연재해는 각종 질병을 유발해 주민의 식량과 영양 상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UNDPR에 따르면 지난 2000년에서 2019년 사이 전 세계의 재난 건수는 총 7,348건으로 1980년에서 1999년 사이 4,212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윤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돌아와 숨진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미 재무부에 북한 자산에 대한 추가 공개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약 3천만 달러로 알려진 미국 내 북한 자산이 원비어의 부모에게 돌아갈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지난 7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요청서가 제출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 문건에서 오토 원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에게 해외자산통제실 등이 차단한 북한 자산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보호명령을 요구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원비어 씨 부부는 지난 5월 31일 변호인을 통해 해외자산통제실에 정보제출용 소환장을 보내 올해 3월 31일을 기준으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거해 차단된 북한 자산을 보유 중인 금융기관 목록과 대북제재 위반 등으로 자금이 차단된 기관들의 이름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또 해외자산통제실이 2019년 4월 29일 이후 북한과의 거래를 허가한 기관들의 목록도 요청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 같은 원비어 씨 부부의 요청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보 공개가 자칫 미국의 영업 비밀법에 대한 위반일 수 있다며 법원에 이에 대한 보호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호명령 요청에 일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승인을 반려했고 조만간 해외자산통제실은 문제점을 보완해 다시 한번 요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보호명령 요청을 통해 원비어 씨 부부가 여전히 북한 자산에 대한 추적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원비어 씨 부부는 지난 2018년 4월 아들인 오토 원비어가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약 5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북한 정부로부터 5억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비어 씨 부부는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된 뒤 미국 정부에 몰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호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해 이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미국의 웰스파고와 JP 모건 체이스, 뉴욕 멜론 은행 등 세 곳에 북한 관련 자금 2,379만 달러가 예치된 사실을 파악하고 법원을 통해 이들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해 11월 북한 관련 자금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뉴욕주를 상대로 세부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북한 자산에 대한 회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온 상황에서 이번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을 통해 추가 자산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재무부는 지난달 미 의회에 제출한 테러리스트 자산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을 3,169만 달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된 첫 해인 2017년 6,340만 달러나 2018년에 7,436만 달러와 비교할 때 절반 이상 수준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동결자금 규모가 줄어든 배경은 분명치 않지만 동결자산 일부가 해제되거나 미국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승소한 미국인들이 이 중 일부를 회수했을 가능성 등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원벼시 부부는 북한 자산 압류와 의회 로비 활동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미 의회가 오토 원벼의 이름을 딴 대북 제재 관련 법안을 의결할 당시 기자회견에 나선 신디 원벼시입니다.
My message is to North Korea, like it always is. People matter.
북한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는 늘 그랬듯 사람, 특히 오토 원벼가 소중하다는 것이며 절대로 북한이 아들을 잊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토 원벼는 지난 2015년 12월 북한 여행길에 올랐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벼는 이후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한국의 태영호 의원이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 등 주요 공간에 순회하면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 미국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태 의원은 13일 VOE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한국의 포용성이 북한 관리들에게 큰 충격과 함께 희망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한국 국회의원이 되셔서 이곳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 등 한국 외교 공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계십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전직도 북한 외교관이다 하니까 결국은 이제는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한국 대사관에 와서 이제 국감을 한다 하니까 아직도 이게 잘 현실이 잘 믿겨지지 않고 이런 국감을 현실적으로 이제 해보면서 한국이 가지고 있던 그런 정말 외교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그런 느끼는 아주 좋은 계기가 저한테는 된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엘리트 출신 일부 탈북민들은 태 의원님이 미국에서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평양의 북한 간부들에게 또 하나의 충격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제가 한국에 온 지 5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짧은 그런 시간이지만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한국의 그러한 이런 최고의 행정기관인 제외의 공간까지도 국감한다. 이건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포용적이고 열린 사회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우리 던질 수 있는 메시지는 앞으로 우리가 통일된다면 남과 북이 다 같이 북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나 외교관들 같은 이런 행정직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통일된 그런 하나의 정부 밑에서 다 같이 이제 일할 수 있다. 이런 좋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국정감사라는 말 자체가 북한엔 좀 생소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잠시 소개해 주시죠.
예, 그 북한들한테 알기 쉽게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국정감사라고 하고 국정감사를 입법기관이 하는데 북한에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합니다. 하는데 북한에서는 국정감사라고 하지 않고 당 조직 지도부 검열이라고 해요. 검열. 그 내용에서는 좀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북한에서는 당 조직 지도부가 중앙당 조직 지도부가 대사관을 이제 그 검열, 우리 말하는 국정감사 이런 거 한다면 암행어사가 나오고 저는 완전히 다 부들부들 떨면서 야 이거 이러다가 걸리면 큰일 난다고 다 부들부들 떨고 진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북한의 당 조직 지도부의 검열, 국정감사는 징계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잘못하면 목을 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대한민국에 와서 국회의원이 내가 한다고 하면 아마 북한에 있는 외교관들이나 북한의 거의 엘리트 큰 충격일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제도적 차이가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겠군요.
네, 당연하지. 우리는 입법과 행정이 이제 갈라져가지고 결국은 입법이 행정을 견제, 비판하는 기능이 약화되면 결국은 행정력이 과도하게 이제 집중 강화돼서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입법부가 이걸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반대로 북한은 입법부가 이런 감사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당이 결국은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행정이 당에 무조건 복종하게 만드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북한의 당에서 진행하는 조직서부의 검열은 일반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거나 사대의 전반적인 제도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맹목적인 이제 충성이라든가 무조건적인 복종 이런 걸 더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북한의 인권 개선에 특히 관심이 많으신데 이번 국감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하셨나요?
예, 당연히 언급했죠. 저희가 11일 날 주 유엔 대표부를 집중 감사했는데 주 유엔 대표부는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나는 평화의 기능, 개발의 기능, 인권의 기능. 그런데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이제 인권 문제를 취급하는데 올해에도 이제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 유엔 대표부를 국정감사할 때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한국 정부가 참가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하면 왜 안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질의했고 인권이라는 거는 결국은 보편적인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경제 사회적인 그런 권리와 함께 정치 사회적인 권리 두 축의 권리를 한국 정부가 균등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정부 들어와서 인권의 A규약이라고 하는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인권관리 개선에는 외면하고 선진국들이 주축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도 참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앞에서 우리 정부가 인권의 보편적 가치관에 충실한다는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올해의 3위원회에서 이제 나올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라라고 우리가 강하게 요구했는데 제가 판단하건대는 참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뉴욕의 유엔 한국 대표부 지척에 북한 대표부도 있습니다. 옛 동료들이 있어서 감회가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예, 제가 주 유엔 대표부를 국감하던 데로부터 불과 100m 안팎에 이제 북한 대표부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김성 대사를 비롯해서 제가 다니는 그 국제관계대학 동문들도 있고 외교부에서 지난 시기 저와 같이 근무했던 그런 후배들도 많이 나와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물론 그들이 이제 유엔이라는 이런 큰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속으로는 북한의 현 정책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지만은 체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들의 심정 이런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제가 유엔 대표부 우리 저현 대사라든가 우리 한국 외교관들에게 유엔 청산에서 북한 외교관들과 조화할 그런 기회가 생기면 그래도 같은 동포로서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북한 주민들, 특히 청년들이 경제난뿐 아니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통해 어느 때보다 그 기본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제사회에서 계속 나옵니다. 과거 이 문제에 관해 강하게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김정은 남매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은 향후 이 세습 통치를 30년, 40년 결국은 그들이 자연사할 때까지 유지해 가야 하는데 이 점에서 다른 거는 다 극복할 수 있지만 극복할 수 없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생리적인 그런 한계점과 변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 주변의 북한 지도층의 평균 나이는 다 지금 60대거든요. 그러면 이 60대들이 앞으로 이런 퇴직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 뒤를 이어가야 할 지금의 2030 세대에 이들이 결국은 북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이 연결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북한의 2030 세대는 아시다시피 아이 때부터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태어났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 대한 그 어떤 연대의식이나 또 이제 공통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도 그 어떻게 하면 이 연결다리, 거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접근법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법을 많이 만들어서 형사 처벌을 가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미래와 연결시키겠다. 이건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 이건 대단히 잘못된 접근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도는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속성, 자유, 이런 권리를 존중해주는 그러한 방도밖에는 다른 그런 강압적인 방법을 써서는 저는 지속 가능한 그런 미래는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 등 주미 한국 외교공관에서 첫 국정감사를 하는 한국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을 통해 남북 간 제도의 차이와 소외 등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국제기구와 구호단체들의 다양한 지원 물품들이 여전히 북한 반입을 위해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주 유엔의 일부 물자가 북한에 들어간 것이 확인되면서 이들 지원 물품의 반입 여부가 주목됩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아동기금의 대북 지원 물품이 최근 선박을 통해 북한 남포항에 운송된 것이 확인되면서 지원 물품의 추가 반입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에드윈 살바도르 WHO 사무총장은 지난 7일 VO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 당국이 처음으로 중국 다린항에 있던 물품의 반입을 허용하겠다고 통보해 일부 물자가 남포항으로 운송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일부 인도주의 지원 물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사전 준비에 나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31일 구글 얼스가 공개한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원과 에어버스의 위성 사진을 보면 남포 컨테이너 항구의 방역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대형 L자 구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연결해 큰 외벽을 쌓고 출입구를 표시해 격리 구역을 만든 것 같은 모습입니다. 한 달 전인 7월 31일 촬영된 위성 사진에는 왼쪽 한 켠에 직사각형 모양의 작은 구역 한 곳만 보일 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20개월 넘게 국경을 폐쇄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조치로 국제사회의 지원 물품은 장기간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와 구호단체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고도 지원 활동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를 승인한 건수는 모두 19건입니다. 승인된 물품은 유엔기구를 비롯해 미국과 한국, 이탈리아, 핀란드, 독일 내 구호단체들의 다양한 인도주의 지원 물품입니다. 이들 물품은 승인 이후에도 북한 내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 제재 면제 조치가 재연장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인구기금이 북한 내 활동을 위한 자동차 두 대와 부품을 비롯해 산모와 여성에 대한 긴급 지원 물품, 그리고 세계식량계획의 영양실조와 식량안보 상황 개선을 위한 식량 등입니다. 유엔 아동기금은 결핵과 말라리아 치료에 필요한 산소농축기와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키트, 보건, 영아, 식수, 위생 분야 지원 물자를 세 차례 승인받았습니다. 또 미국 내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결핵치료 물품을, 또 샘복지재단은 평양 제3인민병원에서 사용할 엑스레이와 수술장비, 태아 모니터 등의 대북 지원을 승인받았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신종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장비와 이미 진행 중이던 함경도 내 지원 사업 관련 물자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구호단체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진단과 통제를 위한 장비를 승인받았습니다. 이탈리아는 아그로텍스파가 대북 농업지원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또 핀란드의 핀란드 교회 원조기구는 황해도 내 취약계층의 재난대응과 식량지원 관련 물자를 북한에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대북제재위원회는 싱가포르 적십자사와 독일의 신종 코로나 의료장비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요청도 승인했습니다. 또 스위스 외교부 산하 개발협력청 인도주의 지원국도 소독용품 키트와 개인보호장비 등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한편 미국의 한 구호단체는 12일 VOA에 유엔기구들의 일부 물품이 북한에 들어간 것은 고무적이지만 자신들의 지원 물품은 여전히 다린항에 발이 묶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7일에도 선적사로부터 수송 재개 가능성에 관한 소식을 듣거나 공식 채널을 통해 해상 수송로 재개에 관한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 회계연도에 최대 12만 5천 명의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는 1만 5천 명을 배정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5년 동안 수용한 전체 난민 12만 9천여 명 가운데 탈북 난민은 20명에 불과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10월 시작한 2022 회계연도 난민 수용 상한을 12만 5천 명으로 늘렸습니다. 이런 결정은 지난 회계연도에 입국한 난민이 11,411명으로 4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나온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새 난민 수용 계획을 지역별로 보면 아프리카가 4만 명으로 가장 많고 근동, 남아시아 3만 5천 명, 동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각각 1만 5천 명,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묶어 1만 명, 기타 1만 명을 배정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들에게 희망과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온 오랜 전통과 핵심 가치에 따라 강력한 난민 입국 프로그램 재건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2020 회계연도에만 난민 지원 등 국제 인도적 지원에 105억 달러 이상을 제공했다며 미국에 재정착한 310만여 명의 난민들은 지역사회에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공헌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난민 입국 프로그램 재건을 강조한 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따른 대폭적인 난민 감소 때문이지만 미국 언론들은 예산 문제 등으로 목표를 실제로 달성할진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전망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회계연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낮춘 난민 수용 상한 1만 5천 명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여당인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 5월에 상한선을 6만 2,500명으로 늘렸지만 실질적인 수용 인원은 11,411명에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19개월째 미국 입국이 전무한 탈북 난민들의 상황도 개선 기미가 없습니다. 국무부 난민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은 지난해 2월에 한 명이 마지막이었고 2016년 10월에 시작한 2017 회계연도부터 지난 9월에 끝난 2021 회계연도까지 5년간 입국한 탈북 난민은 20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에 입국한 전체 난민 12만 9,501명의 0.015%에 불과한 겁니다. 국무부 자료를 보면 미국 의회가 2004년 채택한 북한 인권법의 근거에 지금까지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은 총 220명으로 한국에 입국한 3만 3천여 명과 크게 대비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한국과 미국 모두 최근 몇 년 동안 탈북 난민 입국자가 상당히 감소했다며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지난달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팟캐스트에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북한 당국의 국경 감시 강화 조치를 꼽았습니다.
Part of the problem is that when Kim Jong-un came in, one of the things that he's done is progressively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후 국경 감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주민들에게 더 강력한 처벌과 벌금을 부과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이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부터 탈북민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며 이후 코로나 감염증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편집증에 따른 국경 봉쇄로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이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umbers have declined significantly in the North Koreans because of their paranoia about the COVID pandemic.
미국의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데 평균 2년 이상 걸려 탈북민 다수가 한국으로 행선지를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과 미국 정부가 해외에서 탈북 난민을 돕는 시민사회 단체 지원에 소극적인 점 등도 이유로 지적합니다. 킹 전 특사는 탈북 난민들이 한국과 미국에 중요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최근 상황은 유감스럽다며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할 기회를 얻도록 우리가 계속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전쟁에서 중공군과 맞서 싸우다 전사한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 병사의 공로를 재조명했습니다. 미국은 1951년 이 병사의 용기와 희생을 치하해 최고 등급인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가 원주민의 날인 11일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원주민 출신 미첼 레드클라우드 상병의 공로를 재조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매주 월요일 소식지를 통해 대통령이 군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명예 훈장을 받은 병사 중 한 명을 선정해 공로와 업적을 소개합니다. 국방부는 미첼 레드클라우드 상병은 대담함과 용기 그리고 자기 희생으로 명예 훈장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드 상병은 1925년 위스콘신주에서 원주민 호천크족 집안의 말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클라우드 상병은 당초 해병대 소속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전쟁이 끝난 뒤 제대했지만 한국전쟁이 터지자 육군으로 재입대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 당시 제24 보병사단 제19 보병연대 소속이었던 클라우드 상병은 북한 청천감부근 1, 2, 3고지에서 전방에 매복해 적군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해 11월 중대 지휘소 바로 앞 언덕능선에 진을 치고 있던 클라우드 상병은 기습하려는 중공군을 포착해 즉시 자동소총으로 부대에 경보를 울렸고 적군은 클라우드 상병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클라우드 상병은 총에 맞아 쓰러졌지만 나무에 팔을 감아 다시 일어서 소총을 나무에 고정하고 계속해서 적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총상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미 보훈부에 따르면 클라우드 상병은 당시 최소 8발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클라우드 상병이 소속 부대가 긴급히 적군의 공격에 대비해 방어선을 재편성하고 강화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충분히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동료 병사들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장에서 수습된 클라우드 상병의 유해는 한국의 유엔군 묘지에 묻혔다가 1955년 3월 고향인 위스콘신주 데코라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미국은 1951년 4월 3일 2차 세계대전에서 군을 지휘한 오마르 브래들리 장군을 통해 클라우드 상병을 대신해 그의 어머니에게 최고 등급의 명예 훈장을 전달했습니다. 1956년 미 육군은 클라우드 상병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한국 내 미군 기지 중 한 곳을 캠프 레드클라우드로 명명했고 이 명칭은 2018년 기지 철수 전까지 계속 사용됐습니다. 1999년 미 해군은 신규 취역한 왓슨급 수송함에 레드클라우드 상병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은 다양한 군사시설과 공원에 붙여진 이름을 통해 클라우드 상병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에서 다음 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역체계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합동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부터의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합동기구인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낸 끝에 이제 조심스럽게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왔다며 공동체 안전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돌다리를 두드리며 강을 건너듯 차근차근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정부는 그간의 방역 성과와 높아진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를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 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국민 여러분께서 소중한 일상을 되돌려드리는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우선 이달 말까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발표하고 이달 25일 전후로 예상되는 백신 접종 완료율 70% 도달 시점에 맞춰 다음 달 초부터 로드맵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로드맵에는 일상 회복 단계 설정과 함께 방역수칙 해제의 우선순위, 방역, 의료, 대응체계, 사업장별 재택근무 방안, 백신 패스 도입 여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접종 완료율이 70%, 80%, 85%가 되면 생업시설, 대규모 행사, 사적 모임 등에 대한 방역 규제를 점차 완화한다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지난 7월 초부터 신종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돼 현재까지 100일 연속 네 자릿수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1,94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날보다 357명이 늘면서 다소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엿새째 2,000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 효과로 인해 유행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 덕분입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으로 한국 전체 국민 가운데 백신 접종 완료자는 3,162만 5,104명으로 접종 완료율 6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접종 완료율은 71.6%입니다. 방역당국은 접종 완료율이 빠른 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환자 감소세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85%에 도달할 경우 방역조치 없이도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고 최근의 확산세를 주도하고 있는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입니다.
접종 완료율이 85%가 되면 아마도 집단 면역은 대략 80%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델타 변이조차도 이론적으로는 마스크 없이 집합금지 없이 영업금지 제한 없이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가 됩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가 전환되더라도 가을 단풍철 나들이와 여행객이 증가하고 여기에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방역수칙 완화 등이 겹친 데 따른 확산세 추이를 예의주시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먼저 북한 날씨와 지구촌 오늘 인물 아메리카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7대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33년 10월 14일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국제연맹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국제연맹은 1920년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로 초기에는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과 중립국을 포함해 42개 나라가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1926년부터 전쟁에서 패한 국가들도 가입이 허용되자 독일이 국제연맹에 가입, 세계 평화를 수호한다는 데 합의합니다. 독일은 그러나 엄청난 금액의 전쟁 배상금 지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국민들의 불만이 커져가자 결국 1933년 10월 14일 국제연맹 탈퇴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은 이후 군사와 무기 증강에 주력,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독일의 군사 침략에 국제연맹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해체됐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제연합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1977년 10월 14일 크리스마스 캐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부른 미국 가수 빙 크로스비가 74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골프를 무척 좋아했던 빙 크로스비는 1977년 10월 14일 스페인에서 골프를 치다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가수일 뿐만 아니라 인기 있는 방송인,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배우이기도 한 빙 크로스비는 1903년 5월 3일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7남매 중 넷째였습니다. 크로스비는 1930년대 중반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10대 배우 중 한 명이었고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1940년대는 빙 크로스비에게는 생애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전선에 나가 있는 미군 장병들에게는 빙 크로스비가 사기를 올려주는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특히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음반이 발매되자 즉각 인기 순위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 20년 동안 매년 크리스마스철이 다가오면 재발매를 했고 몇 차례 더 녹음해가면서 계속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각 분야의 세계 진기록을 수록하는 기네스북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노래가 들어간 음반은 세계적으로 1억 장 이상이 팔렸고 싱글 음반으로는 5천만 장 이상이 팔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빙 크로스비는 일생 동안 무려 2,000곡에 가까운 노래를 녹음했고 싱글 히트곡으로 꼽히는 것만 해도 300곡이 넘습니다. 이렇게 가수로 또 배우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빙 크로스비는 하지만 1977년 10월 14일 74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